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러시아가 힘으로 국경선을 바꾸려 한다며 이런 행동이 바뀔 때까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요청해온 살상용 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합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해당 합의를 지키도록 러시아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각각 만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고문은 두 지도자들을 만나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합니다. 쿠슈너 고문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21일부터 중동을 방문 중입니다. 쿠슈너 고문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해 현지 지도자들을 면담했고 어제는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애초 미국의 원조 삭감에 이집트가 반발하면서 쿠슈너 고문과 엘시시 대통령의 면담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됐었지만 이날 결국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스위스 남동부 알프스 지역에서 어제 산사태가 발생해 8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본다스카 지역의 마을을 덮친 이번 산사태로 실종된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인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는 산사태가 쓸고 온 바위와 잔해가 널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언론들은 헬기가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 접경 보노 마을에서는 약 1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몇몇 농장 건물과 가옥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산장에 있던 사람들은 헬기편으로 안전한 것으로 대피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다음 달 벨라루스와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자파 17로 알려진 이 훈련에 약 10만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훈련이 4년마다 실시하는 정례 훈련으로 최근 미국이 부과한 대러시아 제재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 측은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에 대비해 병력을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파 17 훈련을 면밀하게 감사할 것이지만 이에 맞대응하는 훈련을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벤 호지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이런 규모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면 주변 나라들이 다소 우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어제 테러 위협이 제기돼 미국 음악 밴드의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와 관련해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경찰 당국은 스페인 정보 당국의 제보를 받고 이날 시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밴드 알라라스의 공연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에서 가스통이 실린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15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경찰이 스페인 출신의 차량 운전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 경찰이 관련 용의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신원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을 덮친 태풍 하토로 12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카오에서만 모두 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이 태풍으로 곳곳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태풍 하토는 지난 50년 내 마카오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둥성에서 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200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고 항공편과 기차편이 모두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서도 홍수가 나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호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동안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제72차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60만 톤 정도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동안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여건이 되면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데 대해 연이어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북한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무언가 긍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같은 날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며 대화를 향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 뒤 지금까지 27일간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일 밤 한국 KBS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한국 측의 회담 제안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도 남북 대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해 남북관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회담과 관련한 추가 제안 계획은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선 양쪽 정상 간 의사 교환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뭐 가능하다면,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관포위 사격 위협으로 빚어진 미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관련국들 사이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대화냐 파국이냐 이 기로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한국, 미국, 북한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한 발 물러선 행보로 보인 거고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8월의 최정점에 긴장 국면을 지나서 지금은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실리를 얻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과의 대화를 택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핵과 미사일 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고도화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여력이 생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그 실리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화 수요가 있는 거죠.
통일부 당국자도 과거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인도적 부분도 있었고 경제적 부분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서 북한도 대화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이 최근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미국 수뇌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한미 양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샐 틈 없는 공조로 능동적 외교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에 미국과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횟수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실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기준으로 8월 중 총 61건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2.6건의 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기사는 전쟁 미치광이에 대한 울분과 분노의 폭발과 같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노동신문의 트럼프 대통령 언급 횟수는 취임 초기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한 달간 단 3건의 기사에서 언급됐고 2월과 3월에도 8건과 16건의 기사에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 접어들면서 28건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됐고 이후 5월 60건, 6월과 7월 각각 57건으로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특히 8월에는 23일 현재 이미 전달보다 많은 61건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런 증가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월 10건에서 20건의 기사에서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횟수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가량 많아진 겁니다. 노동신문이 미국을 언급한 기사의 숫자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만 23일 현재 총 295건의 기사가 미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12월에 165건이나 취임 이후인 1월 213건과 2월에 161건보다 많아진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신문은 이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기사를 401건 쏟아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13건, 김일성 주석은 183건으로 미국보다 언급 횟수가 적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이 언급된 기사의 숫자가 미국이 언급된 것보다 적었던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미국이 언급된 기사는 지난 3월 한 달간 4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4월에 접어들면서 206건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5월 267건, 6월 21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7월에 접어들면서 30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노동신문 기사는 100에서 180건 수준으로 올해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경우 지난 5월 대통령 당선 당일에만 한 차례 언급됐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한 달 최대 148건의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머지않아 완성 단계로 가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고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그렇게 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데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일본 내에서 개인 대피소를 짓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이미 동해, 일본의 방향으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중 일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리베 겐지 씨는 일본의 한가운데 있는 효고현 고베시의 한 숲속에 핵전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피소를 지었습니다. 가정용 지하 핵 방공호를 제작하는 오리베 세이키 세이사쿠쇼사의 사장인 오리베 씨 자신이 가족을 위한 방공호를 만든 것입니다. 오리베 사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베 씨는 폭발을 견디는 문과 비상구, 공기 정화기 등은 모두 스위스에서 수입한 것이라며 현재 이런 부품들이 부족해 고객들에게 방공호 건설을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풍기는 유독가스나 방사능을 배출해 핵공격 이후에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존하게 한다고 오리베 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모두 지하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보통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오지다 원자폭탄 でも 2週間 아れば
오리베 사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2주가 지나자 방사능 수치가 처음보다 1000배 낮아졌다며 그럴 때는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일본 연안 마을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怖いですよね。まあ一緒にいれば、まあちょっと守ってやろうって思うけど、まあ仕事に行ってたりとかして別々にいたら。
코다니 아키코 씨는 VOA에 매우 무섭다. 공격이 일어날 경우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회사에 있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를 대비해 J-Alert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확성기,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1년에 비상경보가 발신되는 것입니다. 또 일본 서부에는 미사일 방어망도 배치됐습니다. 가정용 방공호를 제작하는 오리베 겐지 사장이 자신의 집에 직접 방공호를 지은 건 잠재 고객들에게 견본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핵공격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72년 전에 일본이 負けて 무조건 降伏을 해 戦後保障もいろいろしなきゃいけないのにまだあまりできていないというのは
오리베 사장은 72년 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것이 부끄럽고 일본은 아직도 자국의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리베 사장이 만드는 방공호는 평균 가격이 미화로 16만 5천 달러에 달하지만 주문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제72차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사무국이 제72차 유엔 총회의 의제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예고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잠정 의제 목록에서 지난해 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지난 총회 때 올해 열리는 72차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으며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전 세계 정상들과 외무장관들이 참석해 국제사회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본회의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72차 유엔 총회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긴장 증대는 국제사회와 지역 안보를 저해하고 강력한 국제사회 군축과 확산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검토회의를 준비하며 NPT 체제를 강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인권은 평화 수호와 유지라는 관점에 있어 자신의 핵심적 요구사항이라면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의 첫 번째 문서로 등록되며 총회 개막과 함께 각국 대표단에 배포됩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 보고서에 군축 분야와 인권 문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오늘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25년간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빠른 발전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월 독일에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정상 간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 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2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가운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당면한 현안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메시지에서 수교 25년간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두 나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다며 이러한 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당장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양국 정상이 축하 메시지는 교환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외교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통상 정상 간 메시지는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하는 게 관례입니다. 표면적인 축하 메시지 교환 속에서 한중 관계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1월까지는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5년 더 권력을 이어갈 시 주석 입장에선 지금은 제3국의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런 차원에서 올해까지는 이런 냉랭한 기류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역시 지금처럼 경직된 한중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며 11월 당대회가 끝나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가했지만 한국이 이를 견뎠고 결국 사드 4기의 추가 배치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압박을 지속한 뒤 결국엔 중국 측에 유리한 교섭을 해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속돼서 갈 것이다. 또 당대회가 지난 다음에 사드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택하라 그러면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안 좋아지는 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건 어느 누구한테도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더 좋은 쪽으로 가는데 누구한테 더 좋게 가느냐, 중국한테 더 좋게 가느냐, 한국한테 더 좋게 가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지.
한 교수는 현재 중국도 다른 방법이 없고 사드 때문에 한국을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는 당장의 한중 관계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석탄과 같은 주요 품목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진 북한이 의류 수출로 돌파구를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류는 제재 대상이 아닌데요. 이미 의류 관련 수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영국 로이터 통신은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둔 지역에 근거를 둔 업체들을 이용해 중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만드는 북한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오는 의류의 가격이 매우 싸고 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북 제재 상황에도 북한 의류 공장에 주문을 내는 중국 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의류를 만드는 비용은 중국 안에서 만드는 것보다 무려 75%나 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북한이 유엔의 경제 제재가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류의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일련의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중요한 품목인 의류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2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올해 대중 수출 5대 품목 가운데 의류 관련 품목은 모두 2개며 나머지는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소금과 황토성류, 시멘트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그리고 목재 제품이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을 대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류 수출을 제재 회피의 돌파구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시드니 대학의 저스틴 헤이스팅스 교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북한의 싼 노동력을 선호하는 중국 의류 업체들의 경향을 지적했습니다. 의류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인 업종으로 중국 업체들이 북한에서 의류를 만들어 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헤이스팅스 교수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북한에서 들여온 의류에 중국 상표를 붙여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운동복 제조업체가 북한산 의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팔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도 북한과 중국이 과거처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교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분석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북 경제 제재를 우회하거나 피하는 방안을 찾아내 서로 거래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과거 대중 석탄 수출이 줄면 철광석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손실분을 메꿨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고려대학의 황재호 교수는 중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의류 수출이 제재의 효과를 희석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내 임금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의류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저렴하고 숙련된 인력이 풍부한 데다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까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이 북한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60만 톤가량일 것으로 미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농무부 경제조사 서비스는 최근 발표한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60만 톤의 쌀을 생산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 농무부의 네이든 차일즈 수석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전망은 북한의 8월까지의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사진, 농자재 현황, 관계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상황과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duction forecast was a multi-agency effort involving analysts from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차이즈 수석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은 지난 5년간 평균 북한의 쌀 수확량보다는 낮지만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2015-2016 양곡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차이즈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매달 날씨와 인공위성 자료, 농자재 현황, 관계 상황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쌀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또 미국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쌀 수출 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토대로 북한이 올해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의 이 같은 전망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전망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북한 식량농업 세계정보 조기경보 체계 보고서에서 올 가뭄이 2001년 이래 가장 심했다며 올가을 쌀 등 주요 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식량농업기구의 당시 자료는 6월 말까지 인공위성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후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량농업기구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앞서 18일 BOA에 7월에 비가 좀 내렸지만 가뭄으로 인한 주요 작물의 피해가 회복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쌀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올해 북한 가뭄 피해 대응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에 630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23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 내 5개 유엔기구들에 지난 21일 긴급대응 지원금 630만 달러를 최종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습니다. 총 281만 6천 달러로 급성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를 중점치료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이 사망하는 것을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세계식량계획 WFP에 2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울러 식량농업기구 FAO에 21만 달러, 유엔인구기금 UNFPA의 보건사업에 23만 달러,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위생보건사업에 61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서 마약 거래가 북중 접경 지역뿐 아니라 다른 도시들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권 엘리트층도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마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북한 정부기관의 강연 기록을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지난해 여름 평안남도의 한 도시에서 개최한 강연 기록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이 단독 입수했다는 강연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0일 전투기간 중 이 도시에서 마약 밀매로 적발된 사람이 200명이고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가 50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엘리트 계층들도 마약 거래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마약류 제조에서 도매, 판매까지 관계된 한 핵심 인물이 당과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이 많은 인물이라고 강연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강연 기록은 또 마약이 21세기의 명약, 현대식 감기약으로 통용되고 24시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 수험생들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경영하는 음식점 중에서도 술과 안주와 함께 마약을 제공해 한 사람당 북한 돈으로 50만 원의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문의 보도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북한에서 이 마약 중독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상당히 이제 마약이 많이 번지고 있고 그리고 거유층들도 마약에 손을 많이 대고 있어서
이 원장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은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이며 북중 접경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도 북한에서 경험한 마약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꽤 많더라고요. 마약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7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 각계각층에서 마약이 널리 사용되고 특히 필로폰 생산과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필로폰 사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마약 사용은 불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장기간의 수감 혹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2017 북한인권 백서에서 북한이 2013년에 형법 개정을 통해 불법 아편 재배와 마약 제조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치료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아편에 의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마약 복용이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BOA, Washingt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B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열도 일대를 경제개발특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고요. 홍콩과 마카오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태풍 하토가 중국 남부로 진입했습니다.
예.
예,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네바다주 연설에서 미국인들의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방에 새로운 경제 특구를 지정했다고요?
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극동 지방 이 쿠릴 열도 일대에 경제 특구를 만들기로 하고 이 남쪽 시코탄 섬에 선행 개발 구역을 조성하는 이 총리령에 어제 서명했는데요.
예,
예, 이 시코탄 섬을 비롯해서 이 나머지 지역을 북방 영토라고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즉각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러시아 정부의 경제특구 계획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새롭게 조성되는 선행개발구역에는 러시아 업체가 74억 루블, 미화로 약 1억 2,500만 달러인데요.
네.
이를 투입해서 대규모 수산물 가공단지를 짓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은 가까운 일본, 한국, 중국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고요.
예.
예, 또 단지 주변에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면세구역 수준의 세제 혜택도 주고요. 오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부두시설을 새로 짓고 배가 닿는 곳에 수심을 더 깊게 만드는 공사도 2020년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뭐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좀 고려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러시아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유치한다 이런 계획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당국은 쿠릴열도 경제특구에 중국, 한국을 비롯해서 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와 교섭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미 예,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업체들도 있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 이렇게 새 경제특구가 구상되는 이 쿠릴열도는 어떤 곳입니까?
예, 쿠릴열도는 이 러시아의 동쪽 끝 이 사할린 주정부 관할 아래 있는 곳인데요. 위로는 이 캄차카 반도에서 아래 일본 열도 북쪽까지 길게 이어지는 56개의 작은 섬들입니다.
예.
예,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곧바로 접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한반도와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이 러시아 당국은 어업, 해상 물류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예, 모스크바 같은 주요 도시들이 몰려있는 서쪽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이 극동지방에 산업기지를 조성해서 국내 업체들도 모으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러시아의 쿠릴열도 경제특구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네, 일본은 러시아의 이 새 경제특구 지정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무시한 거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걸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이 제3국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쿠릴열도 이 지역이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영유권 갈등이 있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이 말씀드린 시크탄 섬을 비롯해서 쿠나시루, 이투루, 하보마이 군도 등 일본 쪽에 가까운 쿠릴열도 4개 섬을 일본에서는 이 북방 영토라고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본은 지난 1855년에 당시 제정 러시아와 이 국경을 확정한 조약 등을 근거로 이들 섬이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러시아의 줄곧 반환을 요구해 왔고요.
네.
예, 특히 이 아베 신조 정부는 북방 영토의 반환을 평화헌법 폐지와 함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지진 피해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강한 태풍이 상륙을 했다고요?
네,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태풍 하토가 홍콩, 마카오 등 중국 대륙 남부를 지나면서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났는데요.
예.
예, 오늘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이 태풍으로 4명의 사망자를 낸 광둥성에서 주민 2만 7천여 명에 대한 소개령이 발동됐고요.
예.
예, 19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태풍이 53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53년 만에 강력한 태풍이라면 굉장히 위력이 셌던 것 같은데 피해 규모가 뭐 상당했나 봅니다.
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 축구장 900개에 해당한 농지가 물에 잠겼다고 이 광둥성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예.
예, 가로수들이 도로 위로 쓰러져서 이 뭐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된 상태고요. 집이나 큰 건물 안으로 피한 사람들까지도 유리창을 뚫고 물이 들이닥쳐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소개령을 내렸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인민해방군 병력이 현재 급파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태풍 경로가 이제 광둥성에 들어가기 전에 홍콩 마카오를 지났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서 피해는 더 컸었다고요?
네. 광둥성이 남쪽에 있는 마카오에서는 이 강한 바람에 6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등 8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예.
예, 항구 도시인 홍콩의 경우는 도심에 바닷물이 들어차서 주민과 자동차들이 휩쓸리면서 120명 이상 부상자를 냈는데요. 홍콩 당국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태풍 최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지금 홍콩 산업 활동에도 이 태풍의 영향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토로 인한 물적인 피해가 홍콩에서만도 최대 80억 홍콩 달러, 미화로 약 10억 2,200만 달러에 달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예, 홍콩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이 한꺼번에 중단됐고요. 증권 거래소 등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홍콩의 관광, 금융 분야, 문화, 연예 산업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걸로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태풍 하토가 마카오, 홍콩을 지나서 이제 광둥성 그리고 이제 중국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도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갔군요.
네, 중국 중앙기상대는 올 처음 태풍 홍색 경보를 발령하고 폭우 주황색 경보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태풍 하토는 지금 시속 20km 정도 빠르기로 북서 쪽으로 이동 중인데요.
예.
예, 오늘은 광시 장족 자치구로 진입해서 강도는 다소 약해질 걸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네.
예, 광시에서는 내일까지 폭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광둥성에서 같이 전기 공급 차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전력업체 관계자 1만 5천여 명이 비상 대기 상태입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네바다주 리노시에서 열린 제한군인의 전국 행사에서 연설했는데요. 미국을 분열시킨 상처를 치유할 때라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예.
예, 치유하지 못한 상처란 없다는 건데요. 미국인들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위대한 깃발 안에 모두 하나라면서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서 뭐 연이어서 계속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연설에서 던지는 어떤 메시지 이런 온도차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전날의 연설은 분열을 조장하는 연설이었다 이런 비판을 또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전날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선별적으로 보도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반대자들이 충돌해서 한 명이 사망한 일에 대해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에서 언론의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샬럿츠빌 사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이제 논란도 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네바다 연설 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만은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을 오히려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미국 퀴니피엑 대학교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 유권자 가운데 3분의 2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부추긴다고 답했습니다.
예. 아무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통합을 강조를 했는데 연설에서
네.
공화당 정치인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백악관이 어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여전히 단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맥코넬 대표와 몇 주 동안 이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일종의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예, 뉴욕 타임스 신문은 미치 맥코넬 대표가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맥코넬 대표가 서로를 비판하기도 했죠.
예, 그러긴 했습니다. 이 상원에서 특히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실패로 돌아간 일.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코넬 대표를 공공연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예.
예, 7년 동안이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왜 일을 못하느냐고 비판한 겁니다. 또 조세개혁과 기관시설 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다시 물을 하면서 맥코넬 대표가 사임해야 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는데요.
예. 예,
앞서 맥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지나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뭐 두 사람이 단합돼 있다라고 이제 수습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맥코넬 대표 측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예, 맥코넬 대표도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과 맥코넬 대표가 공통된 안건을 함께 추진하려는 의지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 다수당의 대표로서 상원의 모든 의사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두 사람 간의 협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남포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신림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30도, 수풍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26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 29도, 용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39도, 개성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30도, 사리온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8도로 아침 기온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9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청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7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8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원히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를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해군이 충돌 사고가 난 구축함에서 실종된 장병들의 수색 작업을 종료하고 실종자들의 신원을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 친함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80시간에 걸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칠함대 소속 구축함 존 S. 맥케인함은 지난 21일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선체가 많이 부서지고 장병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실종자 일부의 유해가 선체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군 측은 몇 구의 유해가 발견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각각 만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고문은 두 지도자를 만나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합니다. 쿠슈너 고문은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21일부터 중동을 방문 중입니다. 쿠슈너 고문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해 현지 지도자들을 면담했고 어제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애초 미국의 원조 삭감에 이집트가 반발하면서 쿠슈너 고문과 LCC 대통령 면담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날 결국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러시아가 다음 달 벨라루스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자파 17로 알려진 이 훈련에 약 10만여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훈련이 4년마다 실시하는 정례 훈련으로 최근 미국이 부과한 대러시아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 측은 러시아의 합동군사훈련에 대비해 병력을 러시아 접경지역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파 17 훈련을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지만 이에 맞대응하는 훈련을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덜란드에서 어제 테러 위협이 제기돼 미국 음악 밴드의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관련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댐 경찰 당국은 스페인 정보기관의 제보를 받아 이날 시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밴드 알라 라스의 공연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을 수색해 가스통이 실린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15명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경찰이 스페인 출신의 차량 운전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 경찰이 관련 용의자 한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러시아가 힘으로 국경선을 바꾸려 한다며 이런 행동이 바뀔 때까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요청해온 살상용 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합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지키도록 러시아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금이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복권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파워볼 복권 추첨 결과 매사추세츠주에서 당첨 복권이 판매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상금 7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복권 당첨금입니다. 미 복권 당국은 모두 1억 7천만 장의 파워볼 복권이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첨금이 7억 달러까지 치솟은 것은 지난 6월 11일에 추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상금이 10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파워볼 복권은 미국 내 44개 주와 수도 워싱턴, 그리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됩니다.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